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남북한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시범 철수 대상 GP 10개소를 20일 오후 3시에 일괄 폭파하겠다고 사전 통지했으며 해당 시간에 북측 GP를 관찰한 결과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9월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각각 11개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시범 대상 GP 철수를 완료함에 따라 12월 말까지 상호 검증 절차를 마련해 GP 철수와 파괴 상태에 대해 검증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원유 수입을 도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 한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러시아 출신의 남아공 국적자인 블라들렌 암첸체프 씨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첸체프는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인 벨머 매니지먼트사에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안을 직간접적으로 조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원유 수입을 도운 혐의로 벨머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벨머사는 북한과 관련 있는 자금 수백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옮기기 위해 범죄자들과 불법 행위자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이틀간의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는 건 지난 2005년 당시 후진타오 주석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필리핀은 우정과 협력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이는 양국 국민 모두의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도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필리핀 관리들을 인용해 필리핀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동안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양국 간 남중국해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약 300명이 우리의 바다와 육지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중국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양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의 해저 구간 완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완공식에 참석해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날 역사적인 사업의 종착점에 도달했다며 해저 구간을 통해 운송 위험이 없는 터키는 물론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를 연결하는 트루크 스트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흑해 해저를 거쳐 터키와 유럽에 각각 공급하는 총 연장 1,369km의 가스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이 평화협상과 관련해 지난주 미국 측과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탈레반은 어제 성명에서 지난주 카타르에서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간 주재 미국 특사와 만났으며 당시 만남은 예비회담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과 어떤 합의도 맺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릴자드 특사는 18일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일인 4월 20일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탈레반 간부를 인용해 탈레반 측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시한 설정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은 어제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정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과 700만 달러 규모의 돈 세탁 혐의로 싱가포르 회사 관계자 한 명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북쪽부터 맑아집니다. 함경남도 동해안과 황해도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과 700만 달러 규모의 돈 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회사 관계자가 미국의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관련 제재는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자 한 명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러시아 태생인 브라들렌 암첸체프가 지난해 제재 명단에 오른 벨머 매니지먼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으며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조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 활동하던 싱가포르의 트랜스 애틀랜틱을 제재하면서 트랜스 애틀랜틱에 금융과 재원, 기술, 상품 등을 제공한 벨머 매니지먼트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재 명단에는 이들 두 회사와 함께 러시아 국적자 3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암첸체프도 추가된 겁니다. 해외 자산통제실은 이들 회사와 개인들이 북한을 대신해 연료성 유류와 휘발유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미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는 이들 기업들이 북한과 관련해 수백만 달러의 돈 세탁을 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고 해외 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VOA가 확인한 기소장에 따르면 벨머 매니지먼트는 7차례에 걸쳐 699만 925달러를 미국과 연계된 은행 계좌들을 통해 이체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공모와 돈세탁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옮기기 위해 범죄자들과 불법 행위자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북한 정권의 기만적 관행을 도우려는 어떤 상대에 대해서도 계속 제재를 가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자산통제실은 이날 제재가 제3국과 북한과의 금융거래와 대북사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를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암첸체프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암첸체프와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북한과 관련한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10번째고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7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에는 북한과 수백만 달러어치 상품 계약을 맺고 돈 세탁 등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한 명과 회사 두 곳, 선박 두 척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었습니다. 이날 제재로 올해 북한과 관련해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선박은 118건으로 늘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올해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는 선박과 운송회사 등을 집중 겨냥하면서 불법 유류 환적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네트워크를 대거 제재 명단에 올린 점도 예년과 달라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올해 독자 대북 제재는 사실상 불법 무역 활동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BOA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올해 대북제재 대상 118건을 분류한 결과 기업과 기관 등의 제재가 부과된 경우가 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선박 42건과 개인제재 26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과 기관에 부과된 제재 50건을 종류별로 다시 분류해보면 사이버 관련 회사와 은행 등 4건을 제외한 46건이 운송과 선박 관리, 유류, 무역 중개 회사 등으로 확인됩니다. 무역 활동과 직결된 선박 제재 42건과 무역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개인들까지 합치면 전체 118건 중 100건 이상의 제재 대상이 불법 무역 활동과 관련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들 제재 대부분은 유류 거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가장 최근인 19일까지 총 10번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중 유류 거래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 선박 등이 포함된 경우가 6번에 이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잇따라 북한의 불법 환적 등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고 관련 활동을 벌이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공해상에서 벌이는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을 이미 올해 중순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9월 개최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올해 8개월 동안 80만 배럴의 정제율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s 160% of the 2018 annual cap of 500,000. In reality, we think they've obtained four times the
이어 이런 규모는 2018년에 허용된 상한선 50만 배럴의 160%에 해당한다면서 실제로는 첫 8개월 동안 허용된 양의 4배를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도 비슷한 시기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유류와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만적인 해운 활동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very focused on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in particular and ship-to-ship transfers of oil and coal to get around the U.S.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행위자들을 상대로 8월 이후 거의 매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올해 2월 재무부와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활동을 겨냥한 국제 운송 주의보를 공개했고 지난 9월 22일엔 별도로 언론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노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미국과 영국 정부가 합동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근절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는 해상보험회사 관계자들과 상품거래업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가 유류를 포함한 불법 무역 문제에 집중되면서 제재 대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제재 대상 목록에 등재된 개인 26명을 국적별로 분류하면 북한인이 20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거주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러시아 3명, 그루지아와 몽골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경우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터키 거주자가 각각 2명, 러시아와 타이완이 1명씩이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들도 소재지로 분류하면 평양 등 북한 내부인 경우가 23건인데 비해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는 경우가 27건으로 더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소재 기업과 기관이 13건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러시아 5건, 싱가포르 4건, 타이완 2건, 태국과 파나마, 터키가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북한을 넘어 해외를 겨냥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중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는 불법 석탄 거래에 연관된 중국 기업들이나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던 해외 기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내 연구 인력이나 군 주요 인사가 주로 포함됐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관련 개인과 기관은 모두 472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42건이 트럼프 행정부 때 이뤄졌습니다. 현재 미 정부의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의 핵심 인사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일 이번 회동의 목적과 관련해 양측이 공유하는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건 특별대표와 이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과 유엔 제재의 지속적인 이행 그리고 남북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와 대북 제재, 제재 틀 안에서의 남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실무급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관련 현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연내 서명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침묵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예, 지난달 2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마지막으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선언의 당위성을 강조했던 데서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네. 북한이 미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포기한 것일까요?
포기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선언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사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북한이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 종전선언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종전선언의 대가로 취해야 할 용의가 있는 그 비핵화 조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지난 6월에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측이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방안에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후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하면서 종전선언 외에 제재 완화를 추가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종전선언의 비중을 계속 강조하자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 먹을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라며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중요한 협상 카드가 하나 사라진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종전선언이 쉬운 부분이라며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선언의 의미가 부각되면서 중요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관심과 의미를 두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 카드로서의 가치는 없게 됩니다.
네. 뭐 미국에서는 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 있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요구할 것이란 주장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부인했지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종전선언의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대가로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남북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무산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종전선언이 의미를 가지려면 남북한 외에 미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상이 아닌 장관급으로 격을 낮춰서 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자,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연내에 종전선언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남북한은 애초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미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비핵화 협상 초기에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방안을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북한 내부적으로 비핵화 협상의 명분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대북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와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한 동맹의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에드루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하원에 상정된 결의안은 미한동맹은 영내 안정과 다자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며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는 군사, 외교, 경제, 문화적 유대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양국 동맹의 지속적인 위력과 양자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데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한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의 방패 역할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자유시장 원칙, 그리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헌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걸친 법치의 모범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평화적 종식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제 금융 압박을 북한에 계속 가하는데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북한의 협상 시도 결과에 관계없이 외부의 침략자를 억지 방어하고 격퇴시키며 평화를 종속시키는 한편 두 국가가 만든 번영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미한 관계의 역사적 발전 경로를 약 4장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1953년 한국전 정정협정이 체결되기 전 한반도를 공산주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고 두 나라는 같은 해 미한 상호 방위조약 체결 이후 이런 유대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안보 부담의 본보기로서 현재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두고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주둔 비용의 50%를 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7위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2.5%를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영내 안정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적국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한연합사령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통합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유엔 사령부와 함께 수십 년 동안 한반도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와 억지를 제공하는 구조를 형성해왔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잠재적으로 최대 60기의 핵무기와 2,500에서 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미한 간 긴밀한 정책 조율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2월 유엔 조사기구가 북한이 소형 핵탄두 구성을 위한 주요 물질 판매를 시도했다고 확인했으며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협력은 상당하고 의미심장하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한 21세기 전략적 동맹의 기초가 된 2009년 미한 공동비정성명에 명시된 대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 원칙에 대한 공약을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평화유지와 사이버안보, 비확산, 해외개발원조, 기후변화 완화와 대테러리즘, 그리고 충돌 후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독재주의에 의한 도전이 증대되고 있는 영내에서 한국은 독재 통치 국가에서 인권과 법치를 받아들이는 역동적인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유린 행위를 벌이는 북한과 매우 대조된다며 2014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유린은 현 세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관련 실무급 워킹그룹을 가동해도 실질적인 남북의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길은 갈 길이 멀다고 미국과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관리들의 경제관 변화부터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르면 20일 북한 문제를 다룰 실무급 워킹그룹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가능성 등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이미 올해 안에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워킹그룹 가동으로 이 분야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수석부소장은 VOA에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is is very risky. Because as long as the security situation remains as fraught as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북한 정부에 자금이 유입되는 합의는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이런 작은 제재 예외들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침식시킬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나 경제개혁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제전문가인 김병현 교수는 VOA에 한국 정부가 착공식은 착공식이고 실제 시행은 다른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 입장이 현 상황에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없이 착공식 이후에 실제 건설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런 동학은 한국 내에서도 상당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한미 공조인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남북이 합의한 착공식엔 미국과 한국이 합의할 여지가 있지만 시행은 비핵화 과정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더 시급하게 협의해야 할 건 북한 정권의 비핵화에 따른 혜택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에서 핵을 포기할 것이냐? 당연히 제재가 풀리지 않고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되겠죠. 따라 제재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북한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동시에 북한 김정은을 앞에 당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경제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데 어떤 식의 경제적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안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핵을 포기하면 잘 살 것이다 하는 일종의 목사님의 블레싱 같은 정도였다고 보입니다. 물론 목사님 블레싱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막 김정은이가 받으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구체적인 베네핏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핵이냐 이것이냐 택하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제재 이전에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 수출하던 북한의 광산을 국제 공동으로 개발 관리해 생산과 이익을 증대하고 여기에 우라늄 광산도 포함시켜 핵 개발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런 접근이 북한이 기존의 핵을 폐기해도 이를 만든 과학자와 우라늄이 있어 다시 핵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남북 경협으로 번 돈을 다시 핵 개발에 전용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투자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한국 정부가 적어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며 다만 이를 제기할 시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협 지원 방안 또는 경협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아직 도래 안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 예를 들면 이제 폐기 신고 검증 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미북 간에 합의가 되면 그 상응 조치로서 제재 완화라든지 종전 선언뿐만 아니라 경협 방안 또는 경제적 지원 방안이 그때는 논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협 방안을 만들 것인가, 그걸 이제 어느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지금 현 단계는 경협 지원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우리 정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휴대용 저장 장치 USB, 즉 컴퓨터 막대기를 전달해서 비핵화에 따른 경협 구상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미 비핵화 조치가 이행이 되면 남하고는 우리 남쪽하고는 어떤 경협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그 단계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관계고, 뭐 철도 도로 살림 이런 거는 이제 초기 단계인 거고, 이게 이제 발전해서 북한의 경제에 실질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북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김병현 교수는 하지만 북한 정부가 중시하는 건 미국의 입장이라며 각 단계마다 추상적이 아니라 어떤 혜택을 구체적으로 줄 것인지를 미국과 한국이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교수는 북한 경제 상황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을 방문한 일부 관리와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물 등 건설을 들어 제재가 비효율적이고 북한 경제가 양호하다고 언급한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제 북한의 어떤 오픈 빌딩을 제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틀린 이야기 같습니다. 돈들이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뭐 건물을 짓고 않습니까? 그 건물이라는 것은 이 저량 변수입니다. 쌓여진 돈들이 만든 것이고 지금 돈이 들어오느냐 하는 다른 문제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건물들은 옛날에 벌어온 돈들이 쓰인 것이고.
김 교수는 옛 소련 붕괴 전에도 계속 유럽산 새 제품이 백화점에 유입됐지만 GDP는 하락했고 유한한 내부 자원의 용도만 바꾸는 걸 경제 발전의 신호로 보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산품 생산이 증가한 건 과거보다 개방된 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를 경제 성장으로 보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값싼 원자재를 구입해 국내에서 복잡한 기술 없이 제조할 수 있는 식료품 등은 순환이 빨라 수입품보다 싸기 때문에 국산품이 증가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 증가에 신호가 없는 한 경제 성장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이물출 교수는 하지만 발전과 낙후된 부분이 북한에 공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한 단계 성장한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발전된 부분과 여전히 낙후된 부분이 지금 평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회주의 저개발 국가들은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앞서가는 개발 어떤 그 모델이 있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우선 일부 지역, 그러니까 평양이라든지 신의주라든지 뭐 원산이라든지 일부 지역 중심으로 우선 경제 개발을 시켜놓고 그 개발의 성과를 토대로 전 지역으로 확산시킬 가는 그런 점진적 경제 개발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뒤쳐져 있는 부분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내가 종합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분명히 북한은 경제 제재도 대북 제재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향상된 상승한 거는 그런 분명해요.
장마당 활동이 활발하고 물가와 환율이 안정적이며 건설도 지방 단위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성장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관리들의 경제관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장영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무조건 뭔가를 지원하려 하기보다 북한이 스스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닦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이런 최빈국이 더 경제성장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지금 당장 성장한다는 건 힘듭니다. 그런 쪽에 중점을 주는 어떤 대북 지원이 되어야 하고, 남한에서는 조금 급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해서 그 결과물은 북쪽 땅에 남아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생각에 급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될 것입니다. 북한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어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유엔이 오는 25일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앞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여성기구의 부총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여성 인권의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오는 25일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앞두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유엔 여성기구를 비롯해 인도, 아르헨티나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를 상징하는 목도리를 모두 둘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 전체의 문제라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A failure by men to recognize the inherent equality and dignity of women. It is an issu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타고난 권리인 평등과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가장 근본적인 인권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엔 여성기구는 북한의 여성폭력과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 레그너 유엔 여성기구 부총재는 유엔이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최근 북한 여성 성폭력 실태 보고서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등에 나온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과 연관 기관들은 이런 사실과 데이터가 나온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se knowledge or data about such situations are actually taken seriously both by the UN.
또 여성 폭력 문제에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인 만큼 절대로 묵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눈을 감아 가해자들이 처벌도 없이 빠져나갈 수 있게 묵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We need to work with whichever tools are relevant. But it's very important.
레그너 부총재는 그러면서 최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축적해 북한의 가해자들이 언제나 처벌받을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장에 사용 가능한 도구들부터 이용해야 한다며 국제 법원 등을 통해 북한의 여성 인권 유린 문제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필리핀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주석을 맞는 현지에선 반중 감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요.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망명정책 시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필리핀에 간 소식부터 볼까요?
예, 20일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에 갔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게 지난 2005년 후진타오 주석 이래 13년 만인데요.
네.
필리핀 측은 오랜만에 성사된 이번 일을 국빈 방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취임 직후에 미국 중심 외교에서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시 주석이 이번 방문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뭐 13년 만에 이뤄지는 방문인 만큼 중요한 의제들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갈래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본과 기술 투자인데요. 이 필리핀 신도시 개발과 도로, 항만, 철도 같은 이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에 중국 국영 기업과 중국계 자본이 참가하는 문제를 정상 간 협의 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안보를 포함한 양국 현안에 대해서 시 주석과 두테르테 대통령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네. 중국 자본과 기술의 필리핀 투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2년 전에 투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요. 중국은 필리핀에 240억 달러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예.
아직 구체적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 주석의 필리핀 방문 기간에 당국 간 논의한 새로운 사업 계획들이 발표될 걸로 현지 매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일까요?
예, 먼저 뉴 클라크 시티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수도 마닐라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신도시 계획입니다.
예.
이 미군이 주둔하다가 1992년 철수한 이 클라크 기지 일대 500헥타르 땅이 있는데요. 이곳을 관광, 제조,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예.
아, 이번 시 주석 국빈 방문 기간에 중국 국영기업 거저우바 집단이 2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현지 영문 매체 필리핀스타가 전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 규모는 이 단일 사업으로 네, 중국의 대필리핀 투자 역사상 최고액이다라고 신문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한 것 외에도 인프라에도 투자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 클라크 시티가 마닐라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수도 마닐라와 신도시 일대를 잇는 도로와 철도를 2021년까지 양국 합작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이 같은 도로 철도 인프라 외에도요. 통신 인프라에도 중국 자본과 기술이 적극 적으로 참가하는데요. 이 필리핀 정부는 시 주석 방문을 하루 앞둔 19일에 이 차이나 텔레콤 컨소시엄을 제3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차이나 텔레콤이 중국 국영 이동통신 회사인데요.
예.
이 필리핀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손전화와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일부를 중국 국영 기업이 참가하는 사업자가 제공하게 되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과 필리핀이 상당히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시진핑 주석이 필리핀 도착에 앞서서요. 중국과 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자라는 제목으로 19일 현지 매체에 기고했는데요. 중국은 필리핀과 함께 일대일로와 연계돼서 경제, 무역, 인프라, 건설, 농업, 관광 등 방면에서 상호 이기는 윈윈에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필리핀 측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치토 로마나 중국 주재 필리핀 대사는요. 새로 체결되는 계약들이 중국과 필리핀의 깊은 관계를 확인시켜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양국 간에는 뭐라 그럴까 중요한 안보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대표적인 안보 현안이 바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인데요.
그렇죠.
중국은 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의 선을 그은 남해 구단선 안쪽이 자국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필리핀 근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필리핀 정부가 국제기구인 상설 중재재판소 PCA에 중국을 제소해서 2016년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계속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필리핀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필리핀이요. 중국 측의 판결 이행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요 해역에서 자원 공동 탐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설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에 손을 들어줬지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렇네요.
중국의 경제 협력에 두테르테 정부가 안보를 희생시키고 있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시 주석 방문에 맞춰서 필리핀 현지에서는 반중 감정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 마닐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는요, 20일 시 주석 방문에 반대하는 작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사용자들은요, 시 주석과 닮은 만화 주인공 곰돌이 푸 그림을 잇따라 올리면서 항의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필리핀 국민들은요, 친중국 기조를 강화하는 두테르테 정부의 외교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의 2차 대이란 제재가 11월 초에 복원됐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원유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9일 이란 국영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방송에서요. 미국이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란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앞으로도 계속 원유를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계획은 실패로 끝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5일로 미국의 2차 대이란 제재가 복원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포함한 6개 나라가요. 지난 2015년에 이란하고 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전격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란 핵 합의를 이란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난 8월 8일 1차로 일부 제재를 복원했고요. 지난 5일에 2차로 이란과의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부활시켰습니다.
뭐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원국 가운데서도 생산량이 세 번째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영향이 적지 않겠는데요?
예, 물론입니다. 미국은 최종적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어서 이란을 경제적 또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레바논과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길 기원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요. 그들은 우리의 원유 수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수출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미국의 중동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요. 미국은 지금 고립되어 있으며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영내 일부 국가를 제외한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지지하는 나라는 없다면서요. 미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주요 이란산 원유 수입국 8개국에 대해서 제재 유예 조처를 내린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예,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아랍에미리트 경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1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연합국인데요.
네.
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이자 정치 중심지인 이 아부다비는요 전통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산업 중심지인 두바이는 이란의 주요 교역 상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역이 두바이를 거쳐서 이란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네. 자,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했던 나머지 당사국들 지금 미국의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또 독일과 유럽연합 등은 이란 핵 합의가 전 세계 안보에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피해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유럽연합은 이란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회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게 뭔가요? 특수 목적 법인?
네. 유럽연합과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 금융 채널인데요.
네.
이란이 원유와 천연가스를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수출하면서 미국 달러로 원유 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유럽산 상품으로 대신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의 반발을 우려해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회원국이 없어서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정책에 제동을 걸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게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길 원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국경에 있는 입국 관리소를 통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해당 포고령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어떻게 이 법원에서 이런 명령이 나오게 됐는지 상황을 좀 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포고령이 불법이라면서요.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남부 빈곤법률센터 등 여러 인권단체가 소송을 냈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 소송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존 타이거 판사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현행 이민국적법은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지정된 입국 장소로 들어왔든 그렇지 않든 간에 누구나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이거 판사가 이 점을 들은 겁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은 그 이민자를 제한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광범위한 권한에 해당된다. 이렇게 된 거죠.
네. 행정부의 주장은 그런데요. 하지만 타이거 판사는 권한 범위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새로 이민법을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의회가 법으로 금지한 일을 대통령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번 명령은 시효가 한 달인 임시 명령이긴 하지만 미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포고령을 내리게 된 것이 바로 중남미에서 오고 있는 캐르반 행렬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등에서 폭력과 가난을 피해서 수천 명이 미국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들을 캐러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들이 미국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할 계획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캐러밴이 어디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예, 서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 도시인 티후아나에 이미 3천 명이 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방도를 찾고 있는데요. 티후아나 시 당국은 그 숫자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 이민자가 지금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는데 티후아나 사정이 좋지는 않겠습니다.
예, 티후아나 시 당국은 이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에는 캐러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시위자들은 캐러밴이 불법으로 멕시코에 들어왔다면서 돌아가라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한편 시위에서는 시위자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 합류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성향 대법관의 비율이 5대 4로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 4도, 남포 아침에는 1도, 낮에는 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에는 4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로 시작되고 해주와 개성은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5도, 개성 아침에는 4도, 낮에는 5도, 사리원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부분 지역이 하루 종일 흐리거나 구름 많지만 장전과 해산, 삼지연 지역은 점차 맑아집니다. 평강과 김책 지역에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7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1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구름 많고 서해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1월 20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남북한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8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시범 철수 대상 GP 10개소를 20일 오후 3시에 일괄 폭파하겠다고 사전 통지했으며 해당 시간에 북측 GP를 관측한 결과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GP 폭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분간 동부와 중부, 서부 전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9월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각각 11개의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원유 수입을 도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자 한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러시아 출신의 남아공 국적자인 블라들렌 암첸체프 씨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암첸체프는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인 벨머 매니지먼트사의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안을 직간접적으로 조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원유 수입을 도운 벨머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벨머사는 북한과 관련 있는 자금 수백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이틀간의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5년 당시 후진타오 주석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필리핀은 우정과 협력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이는 양국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도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필리핀 관리들을 인용해 필리핀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동안 중국의 1대1로 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약 300명이 우리의 바다와 육지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중국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을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티거 판사는 어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이민자의 입국과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티거 판사는 의회는 입국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극단적인 일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민법과 관련해 의회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건을 부과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양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의 해저 구간 완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완공식에 참석해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날 역사적인 사업의 종착점에 도달했다며 해저 구간을 통해 운송 위험 없이 터키는 물론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투르크 스트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흑해 해저를 거쳐 터키와 유럽에 각각 공급하는 총 연장 1,369km의 가스관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 가운데 해저 구간 930km가 완성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이 평화협정 협상과 관련해 지난주 미국 측과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탈레반은 어제 성명에서 지난주 카타르에서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간 주재 미국 특사와 만났으며 당시 만남은 예비회담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과 어떤 합의도 맺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릴자드 특사는 18일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일인 4월 20일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 전망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